네, 191회 구조론 1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총선에서 대승한 아주 즐거운 날이죠. 네, 첫 번째 곡지는 유시민이 잘했다. 오늘 방금 뉴스에 보니까 유시민 때문에 부산에서 5석이 날아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 수가 있어요. 유시민 때문에 몇 석이 날아간 건 사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이 이 할 말을 했다고 봐요. 그보다는 조중동이 왜 자기들이 참패한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감추었을까? 그게 이상한 거야. 그 자기들도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 스스로 말을 못하고 유시민이 말을 하니까 바로 이거다 하고 터뜨린 거죠. 외국에서. 네, 우리가 좀 이런 걸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리를 지켜야지. 제가 유시민이 좋아서 그런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유시민이 어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어리를 지켜야 돼요. 유시민이 해온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과 이 진보 진영 전체를 교통 정리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열린민주당을 공격하고 이런 하는 행동들이 쓸데없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특히 양정철이라든가 그 비정치적인 잘못된 행동을 특히 김홍걸 씨 좀 문제가 있는 행동이 있었는데 우리 편끼리 감정 상하면 굉장히 안 좋은 후유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이 여러 가지로 기여했다고 봅니다.
김홍걸이가 그런 수준인지 몰랐는데 이번에 조금 놀랐어요.
그 양반이 약간 농객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가 정치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 중에도
중요한 지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인데
상원의원이라는 걸 모르고 막 데뷔한 신인처럼 뭔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 나도 뭔가 보여줘야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양반은 가만히 상원의원이잖아.
그렇죠.
근데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게 있는 거죠. 하여간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나냐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압승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 혹시 모르고 있었던 사람 있나?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나 진짜 200석 할까 봐 불안했다고. 200석 하면 또 막 말이 많아질 건데 개헌한다 그러고 막 골치 아프다고. 저쪽에서는 이제 촛불 시위하고 막 우리를 개헌한다 그러고 난리 난다고. 솔직히 이게 다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 그 민주당 안에서 일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질지도 모른다. 불안해서 왜 이걸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게 참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런 건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뭐냐면 어석 한두 석 더 얻는 것보다 상대방이 가진 판돈이 얼마나 있냐 이걸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박꾼이라면 저 사람 가방 속에 얼마가 있을까 그걸 알아내야 돼. 어떻게든 사기를 치든 무슨 수를 쓰든 내 판돈을 다 끌어내서 상대방이 올인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양쪽이 다 올인을 해버렸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전력을 끌어내고 이기는 것 이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졌는데 다음 총선은 절대 이 투표를 못 따라옵니다. 여기보다 무조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대방의 이 도박꾼들 타짜 말로는 똥끝을 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총선이 사실 대선 불복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이 지는 건 100%라고 보고 부산에서도 다 무너진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 민주당을 찍은 것은 박근혜가 싫어서 찍은 거예요. 박근혜 이미 대통령 당선됐고 근데 졸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싫거든. 그래서 민주당을 찍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박근혜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고통이라고. 바늘로 막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청도 사람하고 이 PK나 TK하고 완전히 태도가 갈라지는데 충청도 사람은 우리 박근혜 안 찍었는데. 충청도 사람은 태도를 싹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이 없어.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가 엄청 싫어. 박근혜가 엄청 싫어. 박근혜가 내 마누라한테 엄청 싫다고 막 욕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 입에서 내 마누라 욕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돼.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감옥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화풀이 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풀이 시켜줬잖아. 그래서 66%나 투표를 올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걸 그걸 다 해봐. 네 무슨 수를 쓰든지 제주껏 해보라고. 온갖 카드를 나서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카드를 바닥내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유시민이 발언이 뭐 어석은 한 몇 석, 한 서너 석 손해봤다 하더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언론이 속이고 있더라고. 아니, 뻔히 알고 있잖아. 거의 저는 190석 정도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190석이라고 법력을 다 합쳐서 저는 이제 민주당 한 175석 그리고 정의당 한 10석 열린우리당 한 5석 해서 190석 정도로 봤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사수라고. 지난번에 123석이니까 거기서 안철수 의석을 더하면 딱 이렇게 한 170석 나와요. 그래서 170석이 난 3개월 전에 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코로나 사태로 10석이 더 올라간 거죠. 근데 뭐 차명진이 막말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진짜 핵심은 그걸 교통정리할 대선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교안은 대선 후보가 아니야. 경상도 사람이 아니거든. 이회창도 경상도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태도가 갈라지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 일부는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을 다 자기가 당선시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김정삼도 찍었고 노태우도 찍었고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다 찍어서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 이번에는 이명박 찍어주고 다음에 박근혜 주고 교통 줄서 차례대로 한꺼번에 나오지 마. 한꺼번에 출마하지 마. 차례대로 출마하라고. 다 찍어줄게. 난 인심 좋은 사람이라고. 다음에는 호남 찍어주고 이낙연 찍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회창이나 황교안은 버리는 카드예요. 이건 안 찍어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 정이 안 가거든. 그러니까 그냥 지지하는 게 아니고 정이 가느냐 이걸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떨어지면 불쌍하잖아. 그거 찍어줘 이런 거예요. 왜냐면 안 찍어주면 호남 사람들이 화가 날 건데 그러면 뒷감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을 지지해서 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노무현 하니까 찍어주는 거야. 그것도 이명박 하니까 찍어주고 그냥 이명박 하는데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 근데 이회창 아니야. 그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이 안 간다는 거죠. 그게 선거 심리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황교안은 대선 후보가 아니고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안 쓴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세울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명박 때는 박근혜 친박이 그 역할을 했고 박근혜 때는 이제 사람이 없어져서 망했지. 그때부터 옥새 파동 그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제발 때 103석이 나왔다는 것은 나올 만큼 나왔다.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옛날 민주당
박근혜 때는 김무성이 그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했는데 찌그린 거지.
김무성은 그 이하무계 교수님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망신을 당해서 애초에 탈락.
수원대 미리가 아직도 무승하구나.
그러니까 그 영이 있어야 뭐가 되는데 구조적으로 붕괴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될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옛날 민주당은 81석으로 추락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103석이면 많이 가져간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가져간
근데 이제 옛날에 무소속 뭐 이렇게 친박당 뭐 자민련 이렇게 분산됐는데 이번에는 저쪽이 다 모였어요. 다 모인 건 좋은데 당명에 통합 넣은 당치고 지지 한 당이 없어. 옛날부터 민주통합당 참패, 통합민주당 참패, 미래통합당 참패, 통합 들어가면 참패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통합을 넣냐고. 통합이 안 되니까 통합을 넣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합이란 당명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자기들이 분열되어 있다는 걸 들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민주노동당도 그때 민주노동당 살찌기는 표를 많이 했는데 통합진보다 하면서
예, 그렇군요.
그말 되네. 이게 원리가 예.
통합진보다
억지로 통합하면 안 되고 실력대로 실력을 노출시키는 게 좋고 그래서 이번에 저쪽 세력의 본 실력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이명박 때 졌을 때는 투표율이 46%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투표가 안 했었지 사실은 이길 수 있었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촛불로 터진 거야. 그때 야 우리가 진짜 진 게 아니고 져준 거잖아. 그러한 그 심리가 촛불 항쟁으로 나타나고 그걸로 이명박이 꼬꾸라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사람 투표장에 다 갔어. 투표장에 다 갔기 때문에 야 우리가 져줬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패를 다 끌어내고 이긴 거는 굉장히 잘 된 거예요. 만약 이번에 미통당 지지자들이 전혀 투표를 안 했다. 그래서 투표율이 한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에 우리가 경상도가 이번에 안 봐준 거지 이러고 승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승복할 수밖에 없다. 왜냐 자기들 투표 열심히 했거든. 그리고 표가 나올 만큼 나왔어. 그 정도는 많이 한 거지. 백세에서 얼마나 좋은 거야. 우리 구조론당은 한숙도 못했는데. 이건 혹시 질문 있습니까?
아 방금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언론의 역할이 하나도 이번에
그렇죠.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상대방 패를 다 끌어내는 데는 언론이 좀 도움을 줬다.
근데 역설적인 편이고. 하여튼 더 끌어내서 했어요. 그럼 조선 내가 조선일보 편집장이라면 아 이번에 민주당 200석까지 간다고 석 달 전부터 떨어졌을 거예요. 그냥 판세가 딱 보이잖아. 주판 두드리 보라고 120석 더하기 40석 160석 이렇게 나오는데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180석을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출구조사가 안 맞았고 이번에도 출구조사가 안 맞았는데 개표하는 걸 딱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수문표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새벽 사이에 넘어가는 표인데 한꺼번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밤 10시 넘어서 이기면 다 이기고 지면 다 지는 거예요. 근데 8년 전에는 다 졌어. 초저녁에 이기고 있다가 밤 10시 넘어서 다 진 거예요. 근데 4년 전에는 또 다 이겼어요. 근데 이번에도 다 이겼어요. 한 16석을 밤 10시 넘어서 이겼어. 그래서 내가 새벽 1시에 자기 전에 딱 보니까 저쪽이 94석인가 95석이 그랬는데 아침에 보니까 83석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밤사이 9석이 넘어간 거야. 내가 새벽 4시에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샤이 표라고 하는데 샤이 보수 이건 거짓말이고 사실 샤이 보수라는 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어느 당을 찍어야 될지 모르는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판에 그냥 작년에 찍었던 걸 찍거나 주변 사람들이 찍으라는데 찍어요. 그게 이 수만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샤이 보수가 아니고 샤이 진보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보고 조용하게 여성 쪽으로 바람이 분 게 아닌가 조금
했는방
예.
행복방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인기가 많아요.
아, 제가 진짜 인기가 예. 유시민이 청기 누설을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조중동 유시민 입에서 찾아낸 거죠. 근데 왜 자기들 입으로 말을 안 하는지 그게 궁금해. 아직도 궁금해. 내가 조선일보라면 진작에 터뜨려버리지. 자기들의 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깔발기는 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 브레인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야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야심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조선일보인데 이거 터뜨려서 우리 참패한다. 그래 참패해서 그 말 내 말이 맞았지 하고 이제 뜨는 거야. 완전히 보수의 대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오히려 유시민을 예언자로 만들어주고 유시민 말이 다 맞아서 그러니까 신들려서 그러고 막 나 같은 사람 입이 막 간지러워서라도 참지 못하고 터뜨려버리는
그 조선일보 팬층을 네. 생각해서 그렇게 진실을 말해버리면 또 역공격을 당하니까 그런 거 누구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근데 그건 짧고 제가 서프라이즈 할 때도 그랬는데 제가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김동렬 왜 저런 소리 하지 하는데 3개월 지나면 아 김동렬 글은 3개월 기다려보면 알게 된다. 그때 왜 그런 말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항상 내가 글을 올리면 내 지지자 중에도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 그건 구조론 지지자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어떤 네티즌이 아 김동렬 글은 3개월 후에 비교해보면 안다. 지금 3개월 전 글 검색해서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누군가 항상 댓글 달았어. 그건 일부러 제가 이제 미리 좀 앞을 내다보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얘기를 미리 해요. 그렇고 나중에 그 봐 내가 맞았지 이러려고. 예를 들면 제가 옛날부터 커피집은 앞으로 몇십 년간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맞는지 맞춰봤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 그게 10년 전에 제가 한 얘기. 10년도 더 됐지.
그렇게 예언했던 원리가 뭐죠?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피집 많아요. 선진국.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네. 라고 하게 된 근거가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안 거죠 제가. 아. 우리나라가 편의점도 없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삼각김밥 발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그 가져온 거야.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 이 마트가 일본보다 몇십 년 낙후돼 있었어. 커피집도 모든 게 낙후됐다고. 일본 사람들은 근사한 커피집 마시는데 우리나라는 다방에서 마시고 있는 거야. 다방에 꼭 의왕이 있어. 이게 뭐냐고. 이건 쪽팔리는 거야. 이건 후진국 모습이야. 그래서 그때 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럼 선진국하고 굉장히 문화적인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커피집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커피가 인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 후진국이라서 그렇다니까. 그게 본질이죠. 네, 다음 곡지는 기레기의 패배다. 이 기레기가 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이거는 제가 이제 어석을 예언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180석이라 숫자가 숨어 있어. 근데 내가 180석이라고 말을 못하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시민이 말한 180석은 진보 진영 전체를 말한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단독으로 180석 된다. 이 말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욕먹을까 봐. 네, 다음 곡지는 샤이 보수는 없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총선의 진실. 이번 대선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대선 불복이에요. 근데 터키 부대가 계속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3개월 전에 이미 그 여론조사에서 그 뭐 보수 야당 심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때 야당이 막 언론사에 항의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설문조사는 없어. 국정 비판이냐 지지냐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주지 무슨 야당 심판 이런 설문조사 항목이냐고 막 항의해서 막 사죄하고 난리 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야당 심판이 더블 스코어로 앞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심판은 한 30몇 프로고 보수 야당 심판은 50몇 프로였다고. 그 차명진이 그 말을 한 거야. 근데 차명진이 솔직하게 했는데 여론조사상 석 달 전부터 더블 스코어로 지고 있었고 한 번도 이게 바뀐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차명진도 알고 있었으면 솔직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조중동을 비롯해서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렇게 진실을 감추는 것은 안 좋아요. 그냥 우리 쪽에 그 전략적 선택 의지가 줄어들어요. 한번 거짓말을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사 몇 석을 손해보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게 나중에는 유리해요. 그래서 저는 양정철의 그런 행동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나중에 안 좋아요. 나중에 지게 된다고. 지금 여유 있게 이기고 있었잖아. 너무 이겨서 막 걱정돼서 나는 200석 할까봐 막 겁났다고. 이거는 200석은 진짜 무서워요. 살이 떨려. 그리고 투표율이 60% 될 거라고 이 하루 전날도 그렇게 언론사가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전투표율이 지난번보다 확 올라갔으니까 투표율이 당연히 올라가지.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투표를 안 할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투표율은 60% 지난번에 58%였는데 이번에 한 2% 올라서 60%가 될 것이다. 바로 하루 전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해가 안 돼. 되게 미친 거냐. 아무리 1 더하기 2는 2가 안 돼도 그렇지 산수를 그렇게 못하는지 진짜. 투표율 66% 나올 것은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에너지라는 건 눈에 보여요. 이제 보인다고. 친박들이 광분해서 막 고통에 빠져서 막 괴로워서 자기 가슴을 때리고 있는 걸 여기 안 보이냐고. 동서울로 가보라고 할배들이 막 하루 종일 피켓 들고 고함 지르고 난리야. 막 혈서라도 설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상대방 행동이 자기가 따라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저쪽,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대칭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언론사들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지.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이 민주주의의 적이고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언론이 대우각성을 해야 돼요. 특히 방송 3사 출구조사 그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세 번 연속으로 못 맞추고 그것도 조금 못 맞춘 게 아니라 20석 차이 나게 왕창 못 맞춘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건 70억이나 써서 이렇게 못 맞췄다면 이건 붕할 떼버려야 돼요. 인간이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 촛불 태극기 세력은 근본적으로 이제 세계관에 충격이 온 거예요. 뭐냐면 사회라는 건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래 사람을 다스리는 거, 병장이 이등병을 다스리는 거고, 이등병이 소대장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근데 약자가 막 대통령을 갈아엎어버리고 이런 게 어딨어. 그게 중요한 게,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국민이 아니냐? 국민들이 대통령을 갈아엎었다는 거야. 그럼 나는 안 갈아엎었잖아. 그럼 나는 국민이 아닌 거야. 이거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그러면 꼭 그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런 사건이. 그래서 예를 들면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하니까 또 금성대군이 영모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모반이 일어나면 또 한 번 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 참여 못하는 사람이 괜히 불안해진 거야. 야, 쟤들은 이성계 따라다니다가 괜히 뭐 한 잔씩 하냐,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요. 쟤들 우리 죽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요 심리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들은 2등 국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권력 서열 1위에서 2위로 밀려났어. 그래서 야, 우리는 뭐냐,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국민이 촛불을 들었대. 그럼 나도 촛불을 안 들었는데 나는 국민이 아닌가. 이런 심리 때문에 굉장히 심리도 실제로 불안해요. 그래서 이제 터키를 해서 우리도 그럼 문재인을 한번 끌어내려보자. 이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수를 바라고 이 모든 카드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신문사는 이번에 뭐 미통당이 패배한 이유 네 가지 드러났는데 뭐 공천파동, 무슨 파동, 무슨 파동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물론 그게 하나하나는 약간씩은 영향이 있는데 어차피 질 후보가 더 참패를 당했다. 차명진 원래 떨어질 후보였는데 더 큰 표 차이로 떨어져 그런 거지. 전체 이 대세를 바꾼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총량 대 총량으로 붙은 거. 이쪽에서 에너지가 움직이면 저쪽도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세석이 나온 건 굉장히 선전을 한 거고 차명진 덕분에 오히려 그 경상도 쪽에서 투표제 더 많이 갔어. 차명진 때문에 당선된 사람 그 미통당 몇 명 있어. 차명진한테 고맙다 그래야 돼. 차명진 때문에 우리 다 전멸했구나 싶어서 투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막 투표제 간 거야.
차명진이 양쪽으로
양쪽으로 투표를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상쇄됐다고. 얻은 만큼 잃었어. 결과는 비긴 거야. 차명진 때문에 손해본 게 아니고 차명진 때문에 질 건 더 지고 이길 건 더 이기고 이렇게 된 거죠.
총선 댓글들 보니까 차명진이 진정 애국자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그래 똑같아. 그냥 투표율 올리는데 기회했다.
근데 세리쌤이라는 말은 지가 평소에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서울대에 나왔다는 사람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뭐 지방대, 지자대 나왔다 몰라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좀 교양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서울대에 엎어야 돼. 무슨 이따오로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말이야. 예, 다음 곡지는
문제가 있어. 예,
이현재 가짜 혈서. 아, 이거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 언론에 별로 화제가 안 됐어요. 조용하게 넘어가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빨간 약은 아까진기라고 부르죠. 옛날에 아까진기는 아까진기가 아니다. 아까진기가 아까진기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요도팅크를 옥도진기라 그러는데 아까진기가 아니고 옥도진기네. 옥도진기 색깔이 빨간색은 아닌데 약간 붉으스러해요. 그래서 아까진기라고 부른 거야. 근데 머큐로크롬이 나왔어요. 그 조금 더 늦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진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머큐로크롬이 나오고 머큐로크롬이 진짜 빨간 약이에요. 근데 둘이 막 헷갈려가지고 사람들이 머큐로크롬 또 아까진기라고 부른 거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머큐로크롬은 아까진기가 아니다. 근데 아까라는 게 빨갛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머큐로크롬이 더 그 말에 부합되는 이름이라고. 근데 진기가 아니거든. 진기는 틴크인데 요도 틴크가 아니라고. 근데 나도 어릴 때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아까진기 달라고 그러니까 왜 요도 틴크를 주더라고. 머큐로크롬 어느 날부터 안 팔더라고. 약국에 안 팔아.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미나마타병, 이따이따이병 이런 게 생기니까 수원화합물이라고 금지시켜버렸어. 이게 해로운 게 아닌데 혹시 모르잖아 해서 중독성이 있을까 봐 머큐로크롬을 금지시켜서 지금 약국에는 없어요. 빨간 약이 없어. 불그스름한 약이 있어. 그래서 이 포비돈 요드라고 요도 틴크를 머큐로크롬을 착각해서 이 그 뭐야 거저에 발라서 이렇게 혈서를 썼는데 색깔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시어를 해도 너무 어설프게 하는데 제일 그 우습게 생각하는 게 이 손가락을 물어 뜯어야 되는데 그 동작이 자기도 하면서 막 웃어온 거야. 그래서 이현재가 동작이 속으로 웃어 죽겠다는 듯이 자세히 보면 이현재가 막 속으로 아이고 웃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손가락 물어 뜯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칼로 그 뭐라 그래 옆을 깎는 칼로 꺼야 돼요. 딱 쥐고 이렇게 쥐고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실수라고. 그래 피가 많이 나와요. 이거 조금 해가지고 피가 안 나와. 한 방울밖에 안 나와 이거. 그래서 못 써. 옛날 운동권 이 데모들 중에 특히 여학생들이 이걸 더 잘했다 그러더라고. 남자들은 겁이 나서 요 끝에 요래 해가지고 피가 안 나와가지고 피 짜고 있고 여학생들이 팍 꺼버리고.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한 번씩 했던 거야.
굉장히 피를 많이 보니까.
부정기 나빠졌다 나왔습니다.
예. 아 이거 차 승차물증이 발언 아니야. 차 다른 물 얘기한 게 다른 물. 다른 물.
다음 곡지는 민주주의 본질. 민주주의 본질이 어디 있지? 뭐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서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그리스의 이 특이한 지정학적 구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데모라는 게 대라는 것은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모라는 모였다는 것이고 크라시는 통치한다는 것인데 이번 스파르타가 대구하고 또 비슷해요. 내륙 분지야. 그래서 이 그런 동네는 독재가 체질에 맞아요. 옳다에 그러다를 떠나서 원래 그런 동네에 독재 정권이 잘 등장한다. 왜냐하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대항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바다를 끼고 있고 외부와 열려 있으면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거죠. 그런데 아테네는 해양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쓴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약자의 지배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약자가 강자를 지배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이 자연 법칙에 맞는 거죠. 그럼 사자가 사슴을 먹어야지 사슴이 사자를 잡아먹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약자가 연대해서 강자와 균형을 맞추는 거지 약자가 강자 위에 올라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남아공이라면 흑인들이 백인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라고. 흑인과 백인이 어떤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가 연대해서 균형을 맞추는 게 민주주의고 근데 약자가 아무리 연대해도 강자한테 사실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이 풀리면 안 돼. 항상 긴장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약자가 연대해도 강자를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자가 연대할 뿐만 아니라 움직여야 돼. 강자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약자는 연대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막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야 강자하고 겨우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연대만 하고 끝낸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약자가 연대하면 꼭 져.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 문재인과 안철수가 연대했는데도 박근혜한테 지고 막 약자가 연대해도 연대만 하고 이 뛰어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 연대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그래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약점이 있죠. PK에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노무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충청도가 이낙연 지지로 돌아선 것도 이낙연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 만약 경상도 사람이라면 지지해봤자 이 딜이 안 돼요. 주고받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쪽수가 많으니까 아쉬운 게 없죠. 아쉬운 게 있어야 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야 이게 이제 구조가 약자의 연대라는 구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보라는 것은 정책에 있고 정책은 뭐 정의, 평등, 평화 뭐 이런 거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그걸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약자가 연대하는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가는 계속 발전시켜야 돼요. 끝이 없어. 계속 가야 돼요. 그 기술이 계속 환경 변화에 따라서 발전되어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 해야 하는 진보고 그럼 정책은 뭐냐? 또는 뭐 평등 정책이라든가 뭐 분배 정책은 뭐냐? 그 딜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약자들끼리 연대하면 딜을 해야 돼. 근데 딜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뭐 짬짜면을 시켜 먹자 해도 왜 짬이 앞에 오냐고 짜짬면이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댓글 드는 그런 사람 정의당이야. 그냥 짬짜면 아니야. 그 짜가 앞에 와야지. 이건 정치적 공정성에 위배해야 돼. 짜짬면이라고 해야 돼. 막 이게 이 정치적 공정성이라고 맨날 정치적 올바름 아니야. 아 힘들어. 이걸로 근데 이걸 열심히 한 사람들이 딜을 성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약자가 연대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는 거죠. 보수는 그 기술이 없어요. 연대하려 해도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려고 한다고.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너희들은 우리 말 들어요. 그런데 안 듣죠. 그래서 이 진보가 진보인 것은 어떤 정책이 옳기 때문이 아니고 정책을 가지고 시시콜콜 따지다가 그 말빨이 늘어가지고 기술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성소수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소수자하고도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세련된 사람이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성소수자가 어떤 혜택을 받고 안 받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대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련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우리가 좀 더 세련되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성소수자가 뭐 어떻게 국회의원 의석을 한석해야 된다 이번에 성소수자를 공천해야 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서민 공천해가지고 말 나오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어 간다 포용력이 넓어져 가는 그게 이제 진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진보라고. 진보라는 것은 자기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하고 뜻을 맞춰가는 기술이 늘어나는 게 진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실제로 뭐 이자서민도 한석해야 되고 막 성소수자도 공천해야 되고 막 메갈에서도 국회의원 한 명 나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그거는 엇나가는 거죠.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근데 보수는 이 기술이 없어.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관심이 없어. 아, 귀찮아 안 해. 시간 좀 남았습니까? 네, 많이 남아 있네요. 네, 다음 곡지는 양당제로 회귀하는 거냐. 이번에 이제 막 양당제로 회귀했다 그러니까 진중은 아니다 1.5당제다 그러고 막 민주당은 1당에 야당은 0.5당 양당이 아니야 1대 0.5당제야 그래서 이 다당제로 가려면 내각제를 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를 늘려야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을 한 500명까지 늘려야 돼요. 근데 전 국민이 다 거짓말하고 있어. 모든 언론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옛날에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조 원인데 그러면 국회의원 한 명당 한 천억 정도만 심사하면 돼요. 그럼 지금은 국회의원 한 명이 1.5조 원을 심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국회의원에 치고 가을에 한 그것도 한 일주일 만에 다 해버려요. 막 그거 가지고 실랑이 하다 어느 순간 확 해버려요. 실제로 국회의원이 뭐 한 시간만 다 해버려요. 1조 2조 원을 그냥 특히 박지원 혼자서 한 5조 먹어버리는데 포항에는 예산 폭탄 맞아서 혼자서 10조 꿀꿀 해버리잖아. 그 10조를 그냥 30번에 해주어버린 거예요. 이 심사가 되겠냐고. 이것 때문에 국민이 손해보는 게 1년에 수백억이에요. 그래서 국민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손해보고 있는 거야.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 뭐 수행비선지 운전기사 다 없애고 이 보좌관 줄이고 그 대신 공용보좌관 그러니까 특정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이 소속되는 게 아니라 당의 보좌관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공동 보좌관도 있고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어 가지는 보좌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좌관 공유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좌관 중에 일 잘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가능하죠. 열심히 하면 되죠.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그 사람도 욕심이고 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좀 제대로 이끌고 가려면 그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해요. 근데 보좌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 우리는 하나도 모르잖아요. 진짜 일 열심히 하는 보좌관은 찬밥 먹고 있고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한 것처럼 뻥치고 실제 국회의원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우리가 타개해야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한 500명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해놓고 이 다당제건 뭐 소수 야당이건 이걸 이야기해야지. 지금과 같이 47석 나눠 먹으라 그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정의당이 자기들이 뭐 10% 가까이 득표했으니까 30석 가져가야 된다는데 이것도 개소리예요. 그건 민주당 지지자가 불쌍해서 하나 찍어준 거야. 동정표도 많이 있다고. 실제 지지율은 5%예요. 5%. 왜냐하면 자기들이 5%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정의당이 내가 정의당 당수라면 충분히 의석을 더 늘릴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왜 안 하냐.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했다면 다른 의원한테 멱살 잡힐까 봐. 그럼 내가 심상정이다. 이번에 민주당 화끈하게 도와주자. 그러면 다른 의원이 공격한다고. 너 미친자 그런다고. 그럼 이 배신자 이런 소리 나오니까 심상정이 감히 이정미한테 뭐 출마하지 마라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리더십이 없는 거지. 교통정리를 못하고 노회찬이 있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봐야지 단순히 그 다당제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다당제를 하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다당제가 되면 물타기가 돼서 국민들이 자기 의견을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것은 여야가 팽팽해서 한석 차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 여야가 다 쫄아서 국민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해야 이 유권자 이익이 극대화되는 측면이 있고 다당제를 하는 것의 장점도 있고 결국은 비겼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볼 때 개헌을 하긴 해야 돼. 모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원래 완벽한 제도는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고 제가 볼 때 다른 나라도 보니까 제대로 하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냥 아 독일이 훌륭해 그러고 그러지 말이 그렇지 실제로 과연 잘 되고 있으면 독일이 코로나가 왜 저렇게 많이 걸리냐고. 네, 다음 곡지는 바이오가 뜬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이오가 옛날에 이 과잉 투자돼서 말이 많았잖아요. 뭐 신라젠 사건 뭐 이런 거 있고 유시민도 연루됐다 그러고 막. 근데 그때 과잉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가 바이오 설비를 많이 도입하는 게 코로나 사태에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하는 얘기 뭐냐면 특히 이 경제라는 것은 딱 맞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일론 머스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을 대비해놨다는 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앞을 많이 내다보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블랙스완은 항상 있고 블랙스완 옆에 또 회색 코뿔소가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게 있는데 그 위험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게 뭐냐 미국 기업들의 채무야. 미국 기업들의 채무가 엄청 많은데 에이 뭐 트럼프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티장에서 막 파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저기 코뿔소 한 마리 앉아있어. 회색 코뿔소가 있는데 야 저거 위험하지 않냐니까 아 걱정하지 마라 저 코뿔소는 10년째 자고 있다. 깨우지만 안 하면 된다. 그런데 블랙스완이 깨워버렸어요. 그게 코로나야. 코로나가 회색 코뿔소를 깨워버린 거야.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로 미국 그 기업들의 채무가 이제 한계까지 와서 미국 기업들이 줄도산을 일어나고 트럼프가 그걸 막아낼 것인가 우리는 지켜보면 됩니다. 원래 경제학자들 말은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는데 이런 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 한꺼번에 닥칠 줄 누가 알았어. 재수가 보통 없는 게 아니고 존나게 존나게 없는 이런 경우는 트럼프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고 일론 머스크도 이럴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 좋게 막 예측을 해서 막 수완이 좋게 잘하면 된다고 까불다가 망한 사람이 김우중이죠. 그 사람 진짜 수완 좋은 사람이야.
누구?
김우중 아. 배우. 천재예요. 제가 봤을 때 천재인데 천재도 안 되는 건 블랙스완과 회색 코뿔소가 같이 나타났을 때 블랙스완 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옆에 회색 코뿔소가 막 따라와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런 확률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곡지는 한국 경제 법은 오는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공장을 돌 수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한국밖에 없죠. 그래서 당장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좋아지는 신호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낙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일본도 조금 있으면 회복될 것 같아요. 일본인들은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아베는 삽질하고 있는데 아직도 검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지금쯤 검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검사가 우리나라에 한 5분의 1도 안 되고 환자 수는 거의 우리나라 쫓아왔잖아요. 근데 검사는 아직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곡지는 나주 만봉저수지 물고기 떼죽음. 근데 해만 되면 봄만 되면 꼭 이 뉴스가 나와요. 어느 저수지에 물고기 떼죽음 됐다. 그리고 뭐 황금 미꾸라지 나타났다 이런 것도 있고 항상 이때만 되면 이 뉴스가 나오는데 제가 저수지에 가보니까 봄만 되면 물고기 떼죽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많이 죽었어 이번에. 근데 왜 이렇게 물고기 떼죽음 하냐 제가 가설을 세워봤는데 하나는 겨울 동안 죽어있던 물고기가 봄에 떠올랐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부패하면서 떠올랐다. 또 하나는 겨울 동안 그 쌓여있던 유해 물질이 한꺼번에 강으로 흘러들어갔다. 저수지로. 그래서 이제 유독 물질을 내뿜었다. 그게 부패하면서 다음에는 물고기가 죽는 데가 가장자리인데 가장자리에 그 유독 물질이 많아요. 왜냐면 도로가에서 이런 데서 타이어, 막 폐타이어 이런 데서 이 유독 물질이 저수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 물고기가 산란기에 되면 가장자리 나와요. 그러다가 유독 물질을 먹고 죽었다. 근데 나주 만봉 저수지는 아직 그 떼죽음 철이 조금 이르러요. 보통 제가 봤을 때 5월 중순쯤 떼죽음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부터 시작돼.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 사이인데 나주는 조금 따뜻하니까 아직 산란철이 아닌데 5월 중순에 버드나무 피고 그때가 산란철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아니고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후일 것이다. 제 짐작으로는 이 겨울 동안 쌓여있던 유독 물질이 일제히 부패하면서 물을 오염시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나주 만봉저수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저수지가 봄에 되면 물고기 엄청 많이 죽고 이건 오염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인간이 오염시켜서 그런 건100% 하지 않는데 그 오염 물질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는 거죠. 예. 시간 좀 남아있죠. 다음 곡지는 천재의 비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 의하면 천재란 규칙을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옛날부터 제가 딱 보니까 제목에 천재라고 써놓으면 조회수가 올라가더라. 심심할 때마다 천재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천재라는 것은 리얼리즘이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사실하고 똑같이 그리면 그게 리얼리즘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세포적인 생각이고 실제로 사실이 똑같이 안 보여. 에너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지난번에 이야기했구나. 그 초록물고기에서 한석규가 양아치들한테 기차 안에서 얻어맞는 장면 감독이 여러 번 재촬영을 했는데도 그림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기차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근데 올드보이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멋지게 액션을 만들었어요. 그 올드보이는 왜 들었냐? 올드보이는 박찬욱이 이창동보다 낫죠. 그 올드보이에서는 대칭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초록물고기에서는 대칭 구조를 못 만든 거야. 감독 머릿속에 대칭이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좁은 공간에서 액션을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좁은 공간에서 액션을 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벽에 부딪힌다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주변 공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공간이 너무 좁으면 특히 이 그냥 때리는 걸 찍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보여줘야 돼. 충격을 보여준다. 그럼 열차 벽에 충돌해서 쾅 하고 울리고 땀방울이 튀고 피도 흐르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임권택 감독이 잘 찍었어요. 특히 이제 몹신을 잘 찍는데 임권택 감독은 장군의 아들이라면 김두한과 구마적의 대결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긴장을 잘 담아내는 그러면 김두한이 이렇게 움찔할 때마다 군중들도 움찔하는 거예요. 그걸 찍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영화가 임권택 감독의 울지 하늘인데 처음 등장 장면에 주인공 형이 자전거를 타고 골목길을 가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역동적이었어요. 그때 이미 핸든 힐더를 찍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임권택 감독이 제가 감독으로는 뛰는데 촬영을 잘해요. 촬영 감독으로 써야 돼. 근데 이제 국방부에서 방공영화를 찍으라고 전차를 내준 일인데 전차 행렬이 지나가는 걸 찍으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감독들이 그걸 찍겠다고 그래서 그 감독들 다 모여서 다 찍어 그러는데 임권택 감독만 안 찍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물어봐서 왜안 찍고 있냐 하니까 아 나는 저 처갓집 담장 너머로 찍는다고. 그래서 담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전차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전차를 지켜보는 관객의 시선을 찍어내는 거예요. 관객의 두근거림을 찍어내는 거라고. 좀 뭔가 머리가 좋은 거죠. 하나를 더 생각한 거야. 간단해. 그냥 거기에다 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고어는 천재고 고갱은 묻어가는 천재인 거예요. 근데 고갱도 나중에 그림을 잘 그렸어요. 왜잘 그렸냐면 고어가 잘하니까 나도 해보자. 그래서 고갱의 초기 그림은 좀 형편없는데 갈수록 그림이 좋아지는 게 고어는 정념을 그렸는데 굉장히 웃긴 소리 하냐. 야, 리얼리즘을 했는데 정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얼어 죽을 정념이냐. 그 리얼리즘이 아냐 하고 고흐한테 면박을 줬어요. 그래서 고흐가 자살해버렸어. 그게 내 가설이죠. 근데 어쨌든 고흐가 고갱 때문에 실망해서 죽은 건 100% 확실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동생 태호도 매독 걸려서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태호가 더 이상 자기를 돌봐주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래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고갱한테 면박당한 게 상처가 되어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갱이 보기에 저 녀석은 사기꾼인 거야. 뭐 정념을 거리다 정념이 어딨어.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그래서 근데 아무리 봐도 고흐 그림이 괜찮거든. 그래서 야 저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도 답을 찾아낸 거예요. 타이티에 가서 흑인 소녀를 그렸는데 굉장히 육감적인 입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말을 그린 거라든가 야생마 같은 걸 그렸는데 굉장히 그림이 입체적이라는 거죠. 에너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대가 밑에서 흉내를 내다보면 대가에 반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뛰어난 천재가 한 명 나타나면 그 주변에 반 천재들이 우르르 나타나.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천재면 티쿡도 거의 반 천재야. 그러니까 천재 옆에는 반쪽짜리 천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재가 못해도 잘하면 반 천재는 될 수 있다. 천재가 하는 걸 잘 모방하면 돼.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천재가 무슨 수작을 부르는지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걸 뺏겨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구영탄 만화가 그린 고행석은 천재예요. 천재인데 동생 고기석 씨도 거의 반천재야. 그래서 전 옛날에 고기석 만화는 형편없다고 안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양반도 좀 하네. 형님 따라다 보니까 형님 반은 쫓아가네. 제가 진짜 고기석 화백 만화를 안 봤는데 최근에 다시 봤어요. 이 양반도 그 형님 반은 따라가더라.
그래.
네, 형님 그림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그림을 실제 그린 사람이 동생이야.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여튼 제한테 만화를 선물해 준 적이 있는데 구영탄 마구만 잘 그리더라고. 그래서 형님 그림을 계속 그리면 동생은 또 그 형님 반은 쫓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도 천재를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반천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